파수대 2022년 5월호 연구기사 19 7월 4일에서 10일주 요한계시록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주제성구 이 예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노래 15번 여호와의 맏아들을 찬양하라 소개 우리는 가슴 설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들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 기사와 이어지는 두 기사에서는 계시록의 몇 가지 요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기사들을 통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계속 여호와 하느님께서 승인하시는 숭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1, 2항 질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군가의 사진 앨범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들을 훑어보는데 대부분은 모르는 얼굴들입니다. 그러다 한 사진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진에 당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며 언제 어디에서 찍은 것인지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또한 사진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살펴봅니다. 그 사진은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사진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책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록의 첫 구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께서는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따라서 그 책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헌신한 종들인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흥미로운 책에 나오는 예언들의 성취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진에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3, 4항 질문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 책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때는 언제이며 따라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로한 사도 요한은 그 시기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영감을 받아 주의 날에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이 기원 96년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주의 날이 시작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성경 예언에 따르면 그날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왕으로 즉위하신 19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부터 하느님의 백성과 관련된 계시록의 예언들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주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흥미진진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된 이러한 따뜻한 교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정해진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승인하시는 숭배를 드리십시오. 5항 질문 요한계시록은 여호와께서 승인하시는 숭배를 드려야 한다는 점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의 회중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께서 소아시아의 일곱 회중에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께서 승인하시는 숭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오늘날 모든 하느님의 백성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도자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여호와의 승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지침을 주셨습니까? 6항 기억질문. 요한계시록 2장 3, 4절에 따르면 에베소 회중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니은 질문.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 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너는 인내를 보이고 있으며 내 이름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고 지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너를 꾸짖을 일이 있다. 내가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호와에 대해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에베소 회중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인내하며 중단 없이 계속 여호와를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되찾을 필요가 있었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숭배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저 인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동기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는지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깊은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와 그분을 숭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7항 기억질문.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께서는 4대 회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니은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4대에 있는 회중의 천사에게 써 보내어라. 하느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다. 깨어 살피고 죽어가는 남은 것들을 강하게 하여라. 나는 너의 일이 내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수행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계속 유념하여 그것을 계속 지키고 회개하여라.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너는 내가 어느 시간에 내게 올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4대 회중의 형제들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영적으로 활력 있게 일했지만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서 나태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여호와를 위해 한 일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보다 제약이 많다 해도 우리는 계속 주의 일을 바쁘게 수행하며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8항 질문. 예수께서 라오디게아의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나는 부자이고 부를 얻어서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 하고 말하지만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 마음을 다해 열심히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숭배에서 미지근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열심 없는 태도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분께 드리는 숭배를 위해 불과 같은 열심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어느 정도 열심을 잃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풍부한 영적 마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데 주의를 빼앗긴 나머지 영적인 활동을 뒷전으로 미루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구항, 질문. 예수께서 버가모와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합니까? 배교적인 가르침을 배척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버가모 회중의 일부 형제자매들이 분열과 분파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은 두아디라 회중에서 사탄의 깊은 것들을 피한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셨고 그들에게 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6절. 거짓 가르침에 현혹된 다른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든 가르침을 배척해야 합니다. 배교자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다면 거짓 가르침을 알아차리고 배척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10항, 질문. 예수께서 버가모와 두아디라 회중에 하신 말씀에서 또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부도덕한 일은 어떤 것도 행하거나 용인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버가모와 두아디라 회중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회중들의 몇몇 사람이 부도덕을 멀리하지 않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여호와를 섬겨왔고 현재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해도 우리의 부도덕한 행동을 그분이 눈감아 주실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표준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높은 도덕 표준에 고착하기를 원하십니다. 11항, 질문. 지금까지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승인하시는 숭배를 드려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여호와의 승인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즉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회중들에 하신 말씀에서 또 다른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교훈. 여호와에 대해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마음을 다해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모든 배교적인 가르침을 배척하십시오. 부도덕한 일은 어떤 것도 행하거나 용인하거나 묵인하지 마십시오. 본 기사가 계속됩니다. 기꺼이 박해를 인내하십시오. 12항, 질문. 예수께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의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에 있는 회중에 하신 말씀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충실을 유지하면 상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내가 곧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계속해서 너희 중 몇을 감옥에 집어넣어 너희가 온전히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는 죽기까지 충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박해받을 것을 예상해야 하며 박해를 기꺼이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13, 14항, 질문. 요한계시록 12장에 묘사된 사건들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느님의 백성이 주의 날, 즉 우리 시대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따르면 하느님의 왕국이 탄생한 직후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 즉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가 사탄과 악귀들에 맞서 싸웁니다. 그 결과 하느님의 적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땅 근처로 내던져지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심한 고통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일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려줍니다. 더는 하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사탄은 땅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대표하며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맡은 기름 부음 받은 남은 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15왕 질문. 요한계시록 11장에 언급된 두 증인은 누구를 상징하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탄은 하느님의 적들을 부추겨 당시에 왕국 전파 활동을 인도하던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된 비유적인 두 증인이었습니다. 1918년에 책임을 맡은 8명의 형제들은 거짓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활동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중단되었습니다. 16항 질문. 1919년에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사탄은 그때부터 계속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예언은 두 증인이 곧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도 알려줍니다. 그 예언은 형제들이 투옥된 바로 다음 해에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1919년 초에 그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은 석방되었고 후에 그들에 대한 공소가 취하되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즉시 왕국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하느님의 모든 백성을 대적하여 강처럼 세찬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참으로 이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2항에서 16항 사파에 딸린 문구.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후로 하느님의 백성을 어떻게 공격해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17항 질문. 하느님의 백성은 사탄의 공격에 표적이 되었지만 어떤 예상치 않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느님의 백성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한 도움은 마치 땅이 박해의 강물을 삼켜버리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도움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일부 사법제도를 비롯한 사탄의 세상에 좀 더 합리적인 요소들이 하느님의 백성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여러 차례 재판에서 승소했고 그 덕분에 어느 정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18항 질문.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수행하는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끝이 오기 전에 자신의 백성이 하느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온 땅에 선포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게 선포할 영원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천사, 혹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그 일을 수행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19항 질문.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또 어떤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선포해야 하는 소식은 왕국의 좋은 소식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0장에서 천사들이 수행하는 일도 지원해야 합니다. 그 천사들은 하느님의 왕국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일련의 화가 닥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박과 불로 묘사된 심판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탄의 악한 세상의 여러 부분이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포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려면 끝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큰 환난 때 전하게 될 최종적인 심판의 소식은 더 강력할 것입니다. 18, 19항 4파에 딸린 문구. 하느님의 백성은 어떤 두 가지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20항 질문. 이어지는 두 기사에서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박해를 충실히 인내하며 그 소식들을 계속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점을 살펴보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계시록에서 하느님의 적들에 대해 밝혀주는 점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충실을 유지할 때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축복들입니다. 이어지는 두 기사에서 그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일곱 회중에 하신 말씀에서 어떤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박해에 대비해야 합니까? 이 마지막 때 하느님의 백성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노래 32번 여호와의 편에 서라. 기사를 마칩니다.